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일본에서는 직원 두 명이 동시에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판기와 달리 이 자판기는요, 두 명의 직원이 동시에 신분증을 내면 음료를 한 개씩 무료로 고를 수 있고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데요. 이런 자판기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원격 근무 등으로 직원들끼리 얼굴도 모른 채 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직원들끼리 잡담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둘이서 함께 이용하는 자판기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고립과 고독의 문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배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더뎌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오히려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밝힌 지난달 CPI는 전월 동월 대비 3.5% 상승했는데요. 블룸버그 전망치 3.4%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달 3.2%보다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이어서 3월이 높은 원인은 여전히 높은 주거비 때문이었습니다. CPI에서 약 3분의 1 차지하는 주거비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는데요. 연준은 주거비가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이 기대했던 오는 6월이 아니라 하반기로 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세계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TO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상품 수요가 감소했다며 전망치를 낮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WTO는 또한 가자지구 전쟁과 예멘 반군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올해 전 세계에서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수십 개가 치러진다는 점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업체인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등급은 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증가로 신용등급 관점에서 재정 완충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치는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 정부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환한 가운데 경제 전망은 더 불확실해졌다면서 이번 전망 하향이 중국의 공공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재무부는 피치의 전망 하향 결정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를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로 가려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웡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중동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호주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국가입니다만 최근에 이스라엘이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 키친 차량을 공격해서 호주인 구호요원이 사망하자 반이스라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의 아들 3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마엘 하니의 아들 중에서 3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0일 가자지구 북부 알샤틴 난민촌의 공습으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가던 하니의 아들 하젬 아르미 무하마드가 숨졌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공습으로 하니의 손자도 여러 명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하니에는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 아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조윤조 외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고 이번에는 함께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맹이다. 예, 이렇게 정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정상회담 가졌는데요. 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방 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양국 동맹을 군사 안보적 보호하는 동맹에서 이제는 글로벌 차원의 행동하는 동맹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를 출범시키고 일본에서의 전략구조를 변화하는 이 최적의 방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력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국방협력 강화 조치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민간 차원의 우주협력 또 미국과 일본 연구기관과 대학 간의 인공지능 공동연구 이런 것들도 주요 의제로 달았습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요.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무력의 좀 더 훌륭한 조율과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최적의 방어태세를 확보하고 입장이 유사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방과 방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네. 군사동맹이죠. 오커스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오갔네요.
네. 이제 전반적인 기조가 대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중국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협력을 강화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미국과 일본 정상은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일 3국 협력 문제도 논의하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만든 군사동맹체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서 필러2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강점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파트너들을 추가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뭐 비롯해서 동맹국들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데 영국과 미국 국가들이 출범시킨 오커스가 일본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을 공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호주, 인도가 함께 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 이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미일 정상회담에 이제 맞서는 또 만남이 네. 하나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9년 만인데 하나도 안 변했군요. 이렇게 네. 정하셨어요.
보통 동창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도 안 변했어. 예.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9년 만에 만났는데 네. 시 주석이 마 전 총통에게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0일 날 시진핑 주석과 마 전 총통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만나서 무려 16초 동안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상대방 기선제압이 아니라 반가워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마 전 총통에게 당신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고 말했고요. 마잉주 전 총통은 시 선생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동은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일본 주석이 총리가 만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죄송해요. 네. 만나는 자리에서 똑같은 날 한 것 때문에
좀 의도가 있어 네, 보여요.
맞불 성격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만의 자유시보는 원래는 8일 날 양자회동 그러니까 시 주석과 마 전 총통이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게 10일로 미뤄진 걸로 봐서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날짜를 바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이번 회담에서 마 전 총통을 아주 최고 수준으로 이호했다고 하는데요. 네. 회담 장소가 바로 동대청인데 여기가 중국 최고 지도자가 외국 정상들을 예우할 때 주로 쓰는 장소라고 합니다.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과 린잔 대만 국민당 주석이 회담했던 장소인데요. 이 회담에서 시진핑의 책사인 왕우닝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실세인 차이치가 이제 배석을 하면서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양측 간의 만남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나이칭더 총통 같은 경우 반중 성향인데.
맞아요.
뭐 앞서서도 하나도 안 변했네 얘기한 걸 보면 이제 친하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대로서 참 좋습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반중 성향의 사실 독립 성향의 정권에 들어서 있지만 그것보다는 친중 성향의 정권에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고 그때처럼 지금 여전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어쩌면 그 한마디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만 언론들도 시 주석이 작년에 3기 집권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 측 대표로 인사를 만난 점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 성향, 사실 이제 반중 성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20일 날 취임을 하거든요. 취임식 앞두고 또 이렇게 친중 성향 인사를 만났다는 것이 또 중국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좀 빠져라 이런 의도도 깔려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계기해서 대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중 진영에서는 중국이 민진당의 현 정권과 라이칭더를 패싱, 그러니까 좀 밀어놓고 예전에 마 전 총통을 만난 것을 이렇게 결국 보면은 친중 성향 인물을 더 띄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중국이 대만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거다라고 보면서 대만 협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연합보는 양안 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잉주 같은 인물이 어쩌든 나서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좋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마 전 총통이 현 총통보다는 훨씬 더 쓸모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중국과 대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최소한 시진핑 주석에게 양안의 평화 구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또 그런 희망적인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대만 집권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는 구의공식 고소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대만 독립 의지 절대로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안 중국과 대만 간의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양안이 같은 나라에 속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가족 조국의 재결합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인주 전 총통도 양안 간의 전쟁 발발은 중화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었다면서 거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은 지워지지 않는 형제의 정. 만나서 한번 웃으면 과거의 은혜와 모든 원한이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다는 의중을 비쳤고요. 또 두 사람 간의 회담은 10분 동안은 또 비공개로 진행돼서 또 뭔가 또 긴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시 주석과 마 전 총통이 만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15년 1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양안 정상회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잉주 전 총통이 아니라 현 총통이었었겠죠.
맞습니다.
2015년에는. 아무튼 이 문제도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늘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스라엘 대한 정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있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그 원인 제공은 네타냐 이스라엘 총리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해서 네타냐 총리가 공격을 할 수 있다. 날짜가 정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휴전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가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라고 말한 건데요. 뭐 네타냐 총리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총리가 하는 일은 나는 실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되둘러서 표현을 한 건데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하고 앞으로 뭐 향후 6주에서 8주 동안 이스라엘 들어가는 모든 식량, 의약품에 대해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쟁을 지상전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타냐 총리가 지난 8일 날 영상 메시지 통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라파에 진입해서 테러 부대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이 작전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고 날짜도 잡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전의 기미가 너무나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수 있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가자지구 전쟁도 가장 걱정이 되긴 네. 합니다만 이게 중동 지역으로 확전이 되지 않을까 그걸 국제사회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날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란 언론 측에서는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적이 이란을 방해한다면 이걸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렇게 중동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할 때 이 통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그렇죠. 네, 맞게 된다면은 또 국제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석유 수출 기구 오펙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조자 아들들이 사망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약간 올랐습니다.
예, 아, 중동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내부 고발자의 고백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잉사의 여객기가 여러 차례 이제 뭐
사고가 많았고
뭐 예. 심지어 뭐 엔진 뚜껑이 날아간 일도 예.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보잉의 대표적인 중장거리 여객기입니다. 787 드림라인의 조립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자 폭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미국의 항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787 드림라이너는 우리나라 대한항공의 차세대 주력기로 꼽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군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보잉사가 787 드림라이너 관련 업무를 했었던 엔지니어 샘 살레프로가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에 문건을 보내서 이 기종의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동체를 구성하는 거대 섹션, 그 부분 또는 이제 그 구획 부분 생산 라인에서 이걸 서로 연결해주고 조립하면서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 이 엔지니어 주장인데요. 연방항공청은 고발이 실제로 접수가 됐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입장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엔지니어고 일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죠. 본인이 아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을 텐데 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회사 측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이 살레프 엔지니어가 먼저 보잉사 측에 여러 차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오히려 787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제되면서 자신이 보복 조치를 당했고 그래서 연방항공청에 제보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는 2007년부터 생산한 보잉사의 차세대 중대형 여객기인데요. 외부 제작 부품이 원래는 30에서 40% 정도 됐었는데 이게 기존 기체들과 달리 70% 이상 부품을 외부 기업에서 주문 제작해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본사에
조립만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보잉이 비난을 받는 것이 결국은 그 제작비를 줄이는 바람에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살레프 엔지니어 얘기는 보잉이 공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립 과정을 변경하면서 조립 부분에 자금 틈새를 제대로 메우지 못했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객기 내구성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엔지니어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787 드림라이너가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금속 대신에 탄소 섬유 같은 복합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기종에 장기간 쌓이는 비행 스트레스를 얼마나 견딜지를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해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최근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보잉사 그 여객기들이 사고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지난 8일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의 보잉 737 여객기가 덴버에서 이륙하고 나서 엔진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날개 플립을 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4일에는 텍사스에 출발하려던 항공기 엔진에서 불이 나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인데요. 787 드림라이너의 기장이 순간적으로 비행기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기체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승객 수십 명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고요.
아찔하네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은 SNS에 다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기종이 이륙하자마자 동체 측면이 뜯겨져 나갔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비상구 덮개 볼트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수백 명이 타는 항공기에 이런 굉장히 허술한 미스 기체 결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월 달인데 유나이티드 항공의 737 맥스의 기장이 뉴워크 공항에 착륙한 도중에 비행 제어 장치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 항공청이 737 맥스 그리고 787 드림라인의 결빙 방지기가 엔진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도 787 드림라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효율성 따지다가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짧게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배분할 수도 있고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럽 난민 측에서 난민 규제 강화 이민법을 체결을 시켰는데 각 나라마다 너무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 보낼 수도 있고 소위해서 배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이민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네.
협정이 정식 발효가 되면 일부 회원국들은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다른 회원국들에게 난민을 배분할 수도 있고요. 난민 한 명당 좀 잔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2만 유로, 우리로 한 2,900만 원을 유럽연합에 내거나 본국의 물품 또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은 난민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난민 승인율이 20% 미만인 국가 출신은 최장 12주 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서 본국으로 바로 돌려보낼지를 유럽연합이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의 신청자들은 수용소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길게는 1년 이상 심사기간이 걸리는데 이걸 줄여둘 수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아예 난민 신청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구상인데요.
네.
또 유럽연합도 할 말은 있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시리아 내전 등 이런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난민이 폭증하자 기존의 더블린 규약을 대체할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었고 결국은 강력한 난민협정을 체결하겠고 협정은 회원국들의 최종 동의와 각국의 관련법 개정 통해서 2년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뭐 인권 침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혼내의 No Song Without You 함께 듣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지난 취재수첩 오늘은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음식 배달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도 음식 배달업이 많이 발달돼 있다면서요. 전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중국 역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약 5억 5천만 명이었고 음식 배달업도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7년 우리 돈 약 56조 원 규모였던 것이 2021년에는 187조 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37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2017년 대비 8년 만에 약 7배 규모로 커지는 거죠. 음식 배달업이 전체 요식업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금도 상당한데요. 네.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중국 음식 배달 산업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중국의 음식 배달 산업에는 네. 드론, 수소전기 자전거, 무인주행 자동차 등을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항저우의 한 기업은 드론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휴대폰의 드론 배달 미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30분 내에 배달해 줍니다. 이 미니 프로그램에서는 배송비나 배송시간 등의 정보도 볼 수 있고요.
네.
기본 비용은 퀵 서비스와 비슷한 우리 돈 3,700원 정도입니다.
네, 네.
또한 선전시에서는 수소 전기 자전거 배달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고 메이투안이나 징동 등 대형 플랫폼에서는 5G,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인 주행 배달 차량도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배달에 이제 첨단 기술도 접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배달만으로 3년 만에 2억 가까이 벌었던 성공 사례를 담은 이 중국의 보도 기사가 있던데요. 이 중국 라이더들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아, 네. 중국 양대 음식 배달 플랫폼은 메이투안과 얼러마인데요.
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 도시 기준으로 이들 플랫폼의 라이더는 주문 건당 우리 돈 약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전체 도시 지역 배달원의 평균 임금은 월 95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라이더들도 자기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상하이 배달원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한 라이더는
네.
월 평균 2천 건 이상의 주문을 배달했다는데요. 월세와 식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우리 돈 225만 원 정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올해 1월에는 3년 동안 1억 9천만 원을 벌었다는 라이더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는 작년 8월 한 달 수입이 750만 원이 넘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맨땅의 헤딩 스타일 밑바닥 성공 사례에 잇따른 언론 보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국이 제대로 된 고용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메이투안의 300만 라이더 4명 중 1명은
네.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중국 라이더들에게도 뭐 사실은 일을 하면서 현실적인 고충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고수입 배달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네.
라이더 수가 폭증하면서 라이더 한 명당 주문 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월 수입 188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3년 동안 1억 9천만 원을 벌었다는 배달원 역시
네.
상처 가득한 손을 공개하면서 자신은 매일 18시간씩 일했고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라이더들은 배달 플랫폼의 엄격한 배송 시간 준수 정책 때문에
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보장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5분까지는 배달료의 10%를 라이더로부터 징수하고 15분 이상 늦으면 배달료의 70%를 징수합니다. 이 때문에 라이더들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네.
많은 라이더들이 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아파트 단지나 빌딩에서 보안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라이더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네.
목적지 도착 전 마지막 몇 미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배달 건수가 중요한 라이더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선전의 빌딩 밀집 지역에서는 배달 대행의 대행이라는 신규 업종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네.
특정 빌딩으로 배송될 음식을 네. 해당 빌딩 앞에서 라이더로부터 건네받아서 배달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라이더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아. 소위 벼룩의 간을 나누어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그냥 오는 것은 없다. 열심히 일을 네, 해야 한다. 이런 또 교훈을 얻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음식 배달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중국 소식 오늘 들어봤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신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3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제기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불을 또 지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제 경제 상황을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지금 중동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 오름세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네, 잡기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단 2차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2년 6월에
네.
우리나라는 7월, 미국은 6월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
네.
물가 지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 이후로 40여 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국제 유가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근데 마침 제가 또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어젯밤에도 미국 물가가 발표가 됐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즉시 분석해드렸고
네.
제가 이 방송 오기 직전에
네.
중국 물가를 또 분석했어요.
아.
왜냐하면 조금 전에 10시 반에
네.
중국 물가가 발표됐어요. 둘 다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종전에 시장에 기대했던 것도 물가가 반등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었는데
네.
그 기대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물가가 높게 야기되고 있고요.
중국도 미국도 같이.
아,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아,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내내
네.
디플레가 걱정이었어요. 물가가
그렇죠.
떨어져서 걱정이었어요.
네.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그런데 플러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글로벌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도 전월 발표됐던 물가와 최근 월 발표됐던 물가가
네.
같은 숫자를 유지할 만큼 물가가
잘 안 잡히네요,
2% 그죠? 2% 물가 상승률을 향해 내려올 걸 기대했는데
네.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려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바로 국제 유가 상승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혹시 뭔지 아세요?
물이요.
물이에요.
80% 아니에요? 아무튼
70%.
물이
제가 알기로 70%.
70%. 네.
이건 뭐 한번 여러분 논의해보시고요.
네, 네. 어쨌든 물이 네, 정말 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네. 70, 80%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 80%가 뭔지 아세요?
공기? 이걸 바라신 건 아니셨을
아니에요.
것 같고.
네. 원유예요.
아,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맞아요.
제가 입고 있는 옷부터 여기 마이크 이 장비부터
네, 네,
여기
네.
칠해져 있는 이 유료, 염료,
예.
플라스틱.
뭐 섬유도 마찬가지고
정말
다
모든
필요하죠.
것들이 플라스틱
아.
이 원유라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기를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에는 원유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비료가
그렇죠.
원유에서 생산됩니다.
그렇죠.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낙농업에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원유가 없이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원유 없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이것저것 전반에 걸쳐서 고물가 현상으로 약이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네.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원유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다라는
네.
사실. 그것이 그러면 24년 4월에 5월에 다시 국제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까지 배럴당 기록을 한다.
네.
그러면 2차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염려되는 순간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이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봉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하지만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어서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이제 원유를 수출하게 된 그 통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해협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협에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 물동량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네.
근데 그 해협을 왜 지날까요? 해협을 지나지 않으면 그 좁은 협곡이잖아요. 왜 해협을 지나냐면 해협을 지나지 않으면 배가 대륙을 우회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름길을 놔두고 비행 돌아가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름길이 해협인 건데 해협을 막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공급망 대란이 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데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약 2만 가지 부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 한두 가지 부품만 공급 차질이 있으면 자동차 완성품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공급망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에 역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경우는 특히 원유 공급이나 각종 자원 공급의 차질을 빚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 물가 상승을 다시 만들 수 있다. 2차 인플레가 우려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매파 네. 금리 인상,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비둘기파 위원들도 있는데 특히 그 매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은
네.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5.5%로까지 금리를 인상했는데
네.
그게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으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자 이거 커피를 한 잔 들고 있는데 이게 협찬이 아니니까 이 커피가 있으면
네.
이 커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 원자재가 있죠.
그렇죠.
그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올라요.
모르겠죠.
또 반대로 이 커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네.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물가가 오르는 배경엔 두 가지입니다. 수요 견인이냐
네.
아니면 공급. 이 공급발이냐 이 두 네.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하면 물가는 못 잡는 거예요.
엄청 올라가겠죠.
근데 예.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과정은 수요를 위축시키기 위함이에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돈 빌려다가 소비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소비를 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소비를 좀 위축시키고 그래야 또 물가가 잡힌다라고 보는 건데 수요 견인 인플레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도 여전히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니
네.
금리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저희가 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부터
네.
언제 금리 인하될까요?
네.
뭐 6월 아니면 하반기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올해 내에?
네, 쉽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그렇죠.
예상
그러니까
못
이게
하신
항상
거죠.
변수들이 등장하기 네네네. 때문에 언제 인하합니까? 라는 그 결론만 듣지 마시고
네.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근거를 들으셔야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결국 원론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원점으로 돌아갔죠. 작년 그렇죠. 10월에 제가 네. 경제전망서를 냈는데 그때 24년 연내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네.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네.
많으면 두 번.
네.
보통 한 번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 글로도 써놓고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최근 물가상승세가 많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고, 네. 물가상승률이 그래도 한 6, 7월 정도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겠네.
네.
하면서 제가 7월의 가능성을 좀 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중동 불안이라든가 그 밖에 몇몇 변수들이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방해해요. 방해하다 보니까 목표하는 수준으로 정확히 7월까지는 가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 목표하는 방향대로 탄탄대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도로다. 그거를 네. 우리 영어로 범피 로드라고 했죠.
네,
2%라는 네. 목표 물가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이 탄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계속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등장해서 삐걱삐걱 되는
진짜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목표하는 수준으로 7월까지 가기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우려가 좀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 네. 뭐 2차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네.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고물가에. 금리도 그래서 또 올려야 되고.
네.
성장은 좀 더디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고성장세가 나름 유지됐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그 매파적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네.
24년 1분기 성장률도 현재 한 2.5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니 이렇게 금리 인상한 나라 맞아? 하는
할 정도로
의문이 들 만큼 탄탄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더 빨리 안 잡히는 거야.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 않으면 경기가 위축되고 위축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둔화되고
그렇죠.
기업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전개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는데 유리할 수 있는데 미국 경제가 아무리 금리 인상해도 큰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2차 인플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이제 계속 저희 통신원하고도 얘기했었는데 미국의 그 볼티모어 항구가 지금
네.
운영 중단된 상황이고
뭐
전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거기가 그 물동량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금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볼티모어 교량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혹은 이런 중동 불안 같은
네,
거,
네,
호르무즈해 봉쇄 이런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변수들이 등장하니까 울퉁불퉁한 겁니다. 근데 그 변수 볼티모 항구가 지금 봉쇄됐는데
네.
아무리 빨리 재가동해도 5월이라고
5월이나
합니다.
5월이나 된다고 그것도 예, 확실치 않은 거죠.
확실치
거잖아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으로 향하는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향하는
네.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네.
15%가 볼티모 항구를 지납니다.
그 영향을.
지난 13년 동안 미국에서 일대 항구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항구를 개통하지 않으면 물론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항구를 지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비용이 더 드는 거니까.
그겁니다. 물류비가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류비가 올라가고 공급 차질이 있겠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가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볼티모 항구 봉쇄도
네.
하나의 미국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어려운 상황이
네.
아마 올해도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우리나라도 그러면 금리 인하는 좀 어렵겠네요.
우리나라도.
네, 미국이 그렇게 되면.
예, 우리나라도 물가 안정이 또 어렵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역시.
그렇죠.
예, 이런 기조 속에서는 환율도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약 2,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된다. 강달러가 네. 더 오래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서민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
네, 네.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지연된다.
이
볼티모어 항구의 붕괴로 교량 붕괴로
네, 네.
우리나라 식탁 물가가 올라간다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준다는 거예요. 강달러 현상이.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도 좀 멀어집니다. 자꾸 제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 저 이름도 김광석인데 가수 김광석의
네.
그 뭐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아,
그
가사. 서른쯤에.
예. 그 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고금리가 오랫동안 더 유지된다라고 판단할 때의 의사결정과
네네.
당장 금리 인하하겠다고 생각할 때의 의사결정은 다를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결정에도 이런 금리의 동향,
네.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국제뉴스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아,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아, 우리의 호주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잘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코너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다이애나 로스의 업사이드다운 전해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